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조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사랑 안에 두시고 오늘 새벽도 이만큼 건강과 평안을 주셔서 예배당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 섬기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또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조금 묵상하며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이곳에 모인 이들이나 또 먼 곳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는 모두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가족이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이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병약한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더욱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22절 보십시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사람이 사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먹는 일을 위해 쓰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장 보는 데 1시간, 음식 만드는 데 1시간 반, 음식을 먹는 데 1시간 반, 설거지하는 데 1시간 이상, 도합 약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몸을 가진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살고 또 무엇을 입어야 삽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은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그런 문제로 염려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것들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까? 그것들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그것들에 대한 염려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그런 문제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과 옷이 중요해 보이지만 실상 목숨을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이고 몸을 위해 옷을 입는 것이 그렇습니다. 음식과 옷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합니다. 음식과 옷보다 목숨과 몸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음식과 옷에 대한 염려 때문에 몸을 상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24절 계속 보십시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섭리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더 보살피시며 섭리하시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셨을진데 그는 우리가 목숨을 위해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을 버는 일을 얼마나 더 보살피시고 도우시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에 비하면 작은 일입니다. 보잘것없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것도 택한 백성을 먹이시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염려한다고 우리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주께서 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7절 보십시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만든 그 무엇보다 뛰어났습니다.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땔감으로 불에 태워지는 풀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잘 입히지 않으시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염려한다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목숨을 위태하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매이지 말고 다 그 모든 염려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29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음식과 옷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섭리자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염려하며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들 그리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도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더욱이 그는 자기 독생자의 피로 구속하신 신약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피로뿐 아니라 우리의 몸의 피로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천국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먹고 입고 거처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전통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이라는 오너플랜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한 대조를 나타냅니다. 음식과 옷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대조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아주 좋은 그런 나라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 안에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본래의 관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본성이 부패되어 스스로 이 의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의 대속사역으로 택자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고 또 성경도 읽고 거기에 기록된 그의 뜻을 즐거이 따르며 경건하고 도덕성 있게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고 도덕성 있게 살아라. 세상에 없는 것이 바로 경건과 도덕성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경건과 도덕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2절 봅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적은 무리, 양무리와 같이 적은 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 비해 너무 적은 수요의 무리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불택자들의 비해 그 수가 적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 물질 만능의 시대에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오늘 시대에 물질을 초월하며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복되고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의 행복과 가치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찬란해 보이는 세상의 영광으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그가 주시는 천국을 확신하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그를 따라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땅의 것이 커 보이는 것이고 근사해 보이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좀 초연하게, 현실을 좀 초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33절 보십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있음이니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구제하며 산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삶의 예를 구체적으로 구제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구제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며 그러므로 천국에 저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주께서는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야 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며 많이 저축하듯이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천국과 별로 상관없이 살고 세상의 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마음이 세상에만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우리는 음식과 옷 문제, 즉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어요. 우리는 공중의 까마귀를 생각하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야 한다. 새들이 저 뭐 먹고 살지, 추운데 어디서 저렇게 살지, 그 다음날도 추운 날 잘 이기고 또 와서 또 놀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기해하지만은 다 사는 법이 있다. 그들이 다 어디 가서 살고 있고 들의 꽃들은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는지 신기한 것이 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그것도 자기 독생자의 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더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게 좀 너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우리가 힘써야 하고 소원을 가져야 할 바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 경건하게 살고 또 계명 순종하며 살아. 주의 말씀대로 음식은 썩는 양식이지만 믿음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계명 순종은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그걸 도덕성이라고 말하죠. 올바르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도덕성이 있느냐, 그 말은, 그 질문은 당신 바르게 살고 정직합니까? 아니면은 때때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사십시다, 그 말이고, 또 착하게, 마음가짐을 좀 착하게 가지고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고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미가 6장 8절 우리가 아는 요절에 하나님의 뜻이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과 도덕성, 도덕성이 공의와 자비, 예, 그렇게 표현했고, 디도서 2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으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착하게 살라는 거죠.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착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혹 있으면 그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가짐, 또 우리가 힘이 있으면 조금 나누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는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셋째로 특히 끝에 말씀하신 대로 선한 삶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구제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제를 하늘에 저축하듯이, 구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며 천국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제다. 잠언 19장 17절도 그랬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면 구제 많이 해야겠죠. 많이 해서 하나님 많이 제가 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다 돌아주시죠. 예.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성경의 교훈은 구제를 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상만 큰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풍족함을 주신다. 나는 하나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1.5배 혹은 2배를 주시고 그 이상을 주시기도 하고 천국의 상급도 물론 쌓여가고, 그래서 저축하는 것이라니까 쌓여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돈 필요하십니까? 제가 돈의 여유가 있는데 돈 좀 빌려드릴까요? 하나님께 내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저축을 하겠습니다. 돼지 저금통에 저축하듯이 하나님께 저축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풍성하게 하라.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풍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색하게가 아니라 풍성하게. 또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자신도 본래 구제를 힘썼다. 구제에 힘쓰고 있다. 그렇게 갈라디아 2장 10절에는 말씀했고, 또 부자들에게 구제를 힘쓰라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 그렇죠. 부자들은 자기들이 다 쓰고도 남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세상에 있는 동안 다 쓰지 못해요. 우리가 하루에 세 끼 이상 다섯 끼 먹는 사람이 없겠죠. 다섯 끼 잘못 먹으면은, 예, 다 오히려 사람이 해치죠. 적당하게 소식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기력이 있는 만큼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겠죠. 구제를 써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경건하게 도덕성 있게 살기를 힘쓰고 특히 구제하기를 힘써라. 주께서 교훈하신 말씀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말씀의 뜻을 조금 읽고 해석하고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이 전부 인간 만세의 세상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께서 교훈하신 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것 염려하지 말고 모든 세상의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중심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경건과 도덕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히 주님 기회 있는 대로 구제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